지난번에 역사고전 강의 제10강에 아주 간략하게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책 자체가 역사고전 강의이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또 길게 다루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140페이지, 거기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면요. 140페이지의 세계 역사, 윌리엄 맥닐의 세계 역사에서 인용한 부분이, 세 문단이 거기 적혀 있죠.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의 군사적 우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증명된 뒤에도 히라빈들은 자신이 속한 도시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끈질긴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 이게 그 폴리스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열망을 말하는 거죠. 끈질긴 열망이라고 하는 거, 주권자로서의 삶. 이런 사람들은,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가끔 좀 나름대로 자기가 좀 유명하다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 나와서,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죠. 대량 으로 전파되는 그런 매체에 나와서 요즘에 그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유 뭐 각자 각각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잘 그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지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비슷한 말을 쓰죠. 뭐, 내 몸의 주인은 난데 왜 나라에서 내 몸에다가 주사바늘을 꽂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주권자,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윌리엄 맥닐의 책에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자신이 속한 도시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끈질긴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 이 문장 있죠. 자신이 속한 도시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주권자인 거예요. 그냥 내 몸에 왜 주사바늘을 찌르고 난리야. 나라가 뭔, 내 몸뚱아리 주인은 난데 나라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은 루저예요. 루저. 예. 패배자도 아니고 그냥 공동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빠뜨려 내온 다음에 그냥 혼자 쭉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 굉장히 그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주권자라고 하는 말, 근대적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사적 개인의 삶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주권자로서의 삶, 정치적 의사결정에 가담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 두 개의 영역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 두 개의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차원을 알고 있고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이 행위하고 발언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주권자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얘기는 제 방에 앉아서 저 혼자 중얼중얼중얼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요게 사적인 거죠. 프라이빗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사적인 것이 소중한 사람은 남이 자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가능성이 아주 얼마든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얘기할 때는 주권자로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위신이 깎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맥닐의 세계의 역사 그 밑에 바로 오면 서기전 338년 이후 경제적 군사적 조직의 규모가 변함에 따라 각 도시 국가는 더 이상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군사적 규모가 변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물질적인 상황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주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자, 국가가 더 이상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니었다. 국가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 역시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즉 주권자가 아닌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망했는데 주권자가 어찌 되겠습니까? 온 국민이 100%는 아니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고 싶어도 질병이 심하다든가 또 지나치게 연령대가 낮다든가 하면 백신을 못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맞을 수 있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맞아야지. 뭐 그게 두려워서? 후유증이 두려워서? 백신 후유증이 두려워서 왜 사는, 못 맞겠다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항공기 추락사고가 저기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는 왜 타고 다니고 항공기는 왜 타고 다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주권이 없으면 주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절로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 나 혼자 빠지면 어때? 왜 내 몸뚱아리 건드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두 가지 상황. 자신이 속한 도시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끈질긴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국가가 더 이상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는 국가가 진정한 주권을 행사 가능한 상황이고 또 자신이 주권자로서의 위치도 결코 박탈되지 않았을 때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개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세네카 뭐 인생론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맥락이, 이게 왜 등장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 철학에 대해서 제가 좋아해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것이 등장한 맥락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윌리엄 맥닐의 이 문단 세 개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문단을 보면 140페이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선조들이 자유로운 인간과 책임감 있는 시민의 유일한 임무라고 믿었던 고되고 영웅적인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여기 좋은 말 있죠. 자유로운 인간과 책임감 있는 시민. 자유로운 인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충돌할 때는 자기 스스로 그 자신의 자유를 일정한 정도 자기 스스로 제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감 있는 시민이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일정한 정도 제약했을 때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국가가 먼저다, 국가주의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자기 개인의 책임감과 자기 개인의 자유,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자유로운 개인과 책임감 있는 시민과 주권 국가 요 세 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맞물려 돌아가는 위치에 있죠. 한 번 이 세 개의 그 연쇄 고리 중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약간의 이탈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머지가 무너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인간이고 싶어. 그런데 책임감 있는 시민은 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책임감 있는 시민이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독재국가가 되죠. 그렇죠? 독재국가가 돼서 자유로운 인간일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도 없어. 따라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이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두 개는 저절로 최저의 상태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그나마 그냥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를 떠돌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유랑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유랑민이 많이 등장한다? 아, 이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장 하나 더 읽어보면요. 이런 풍조와 함께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생활의 사적인 면으로 쏠리게 되었고 희라빈의 상상력과 감정을 온통 사로잡았던 정치는 그 압도적인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치는 이제 탈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또는 몰정치? 네,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와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네, 이것을 다루는 로마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이게 지금 파트 2인데요. 파트 2가 11강부터 20강까지. 이 역사 고전 강의는 목차를 다시 이렇게 보면 크게 봐서 파트가 4개로 이루어져 있죠. 1, 2차 세계 대전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근대 세계가 좀 많고. 로마와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로마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지금 제 12강에서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은 일단 영원한 제국 로마, 그게 어떻게 성립하였는가, 그리고 로마를 이야기할 때 이제 포에니 전쟁을 딱 중간선으로 잡게 되거든요. 포에니 전쟁 이전과 포에니 전쟁 이후 이렇게 되게 나눕니다. 포에니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하고 로마 공화정 시기하고 제국 시기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뭐 두 개가 거의 뭐 비슷하게 겹쳐지니까 자 11강 발문을 먼저 읽습니다. 영원한 제국 로마는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 부르면서 세계를 제패한다. 지금 우리의 바다라는 말 안에 헛다운표가 있고 세계라는 말에 헛다운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자기네들의 소나기로 쥐면서 우리의 바다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자, 일단 뭐 지들이 그랬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렇게 두고 세계를 제패한다. 그때 세계라고 하는 말에 제가 헛다운표를 이렇게 붙여준 이유는 이들 눈에는 이게 이제 세계 전체죠. 이게 유니버스죠. 유니버스. 이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굳건해졌으나 제국의 시민들은 농노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한다. 흔히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융성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할 때 아주 많은 요소들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그냥 그럴 때가 되었으니까 그랬겠지 라는 설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라가 잘 되는데 잘 되는 나라는 다 이유가 있죠. 발전하는 나라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식이죠. 아, 내 나라야. 내 나라야.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내 나라가 내 나라인데 망가지는 꼴을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냥 잠깐 현혹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하더라도 내 나라인데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한 자기네들의 잘못된 판단을 곧 뉘우치고 그것을 고쳐보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주권의식이라고 하는 게.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랍의 폴리스들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시대를 거치면서 몰락하고 지중해 세계는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시대를 로마 제국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되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의 넓은 땅을 지배했던 국가. 요게 이제 로마라는 말인데 그거는 하나의 문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잘 정리해 놓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찾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라티오 출판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그 인문학 스터디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 라티오 출판사에서. 근데 그 인문학 스터디라는 책이 마크 헨리라는 사람이 쓴 책, A Student Guide to the Core Curriculum이라는 책을 보면은 편역한 거거든요. 편역이라는 게 이제 좀 재구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좀 보충하기도 한 있는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편역했기 때문에 저자들 그 역자들이 이렇게 보충해서 집어넣은 부분도 있어요. 이 인문학 스터디에. 그런데 그 이 인문학 스터디라는 책의 105페이지를 보면 고대 로마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고대 로마사라고 하는 부분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그냥 이렇게 3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로마사라는 부분은 이거 아는 거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tudent Guide to the Core Curriculum이라는 원서에 고대 로마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고대 로마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왜 여기 있느냐? 편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책이. 근데 이 편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방금 말씀드렸죠. 그 편역자들이 이거를 적어서 넣어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뭘 적어 놓고 뭐 이런 거는 저 여기다 따로 안 써놨는데 이 고대 로마사라고 해갖고 이 세 페이지에 걸쳐서 적어 놓은 내용은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2009년에 그때 2009년이니까 제가 그때 조금 동분서주 할 때입니다. 동분서주 일을 가장 바빴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요즘 동분서주라고 동분서주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때 지금 뭐 10년도 더 돼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내가 썼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때 이 문장 스타일이 제가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좀 대충 썼는데 이게 누가 고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썼다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이게 저 Core Student Guide to the Core Curriculum에는 있지 않는 부분인 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가 어떠한 거냐 이거를 좀 길게 설명 많이 뭐 이런 거 보기 좀 거시기 하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게 읽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좀 어떻겠나. 네. 그게 조금. 이 책이 뭐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읽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말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조언이 되는군요. 네.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것은 원서에는 없다. 코어 커리큘럼은 그 스튜던트 가이드 투 더 코어 커리큘럼은 없다. 이 고대 로마 사본이 세 페이지 적혀 있다. 요거는 편역자 중에 누군가가 썼거나 아니면 그 초고를 누군가 썼는데 그거를 편집 과정에서 뭐 다듬어 줬거나 했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 문장 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쓴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여기 강령에 썼다고 적혀 있지도 않고 저도 기억이 희미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근데 잘 정리되어 있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자 처음에 로마는 예, 그 국가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약간 환상적인 뭔가를 가리킬 때도 쓰인다. 이게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게 고대 로마가 멸망한 지 한참이나 지났을 때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걸 보면 그거는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독이 제국도 아니다. 아무런 로마하고 관계없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 중요한 종교 집단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도 오래전에 멸망한 이 제국의 형용사의 형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로마 가톨릭. 네. 우리말로 옮길 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야죠. 영어에서는 가톨릭을 꾸미는 형용사로 로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로만이라는 게 타임즈 로만 그 글자 서체에도 타임즈 로만이라는 말이 있죠. 서체도 타임즈 로만. 그런 그거는 왜 타임즈 로만일까요? 이탈리아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것이니까 그냥 거기다 로만이라고. 그렇죠? 네. 테오리데스 로만스. 그럴 때는 소설의 이론인데 사실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게 노블인데 그 도이치어로에서는 로만이죠. 여튼 오늘날에도 로마는 뭔가 강력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원로원을 세나투스라고 하는데 세나투스가 미합중에서는 시네이트 상원 의원을 가리킬 때 그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먼저 로마 공화정 시기를 포함하여 이른바 1인자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치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둘러싼 몇 가지 측면들. 자, 그게 이제 뭐 역사 고전을 제가 지금 함께 읽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의 역사를 중요한 연대에 따라 정리하면 일단은 전설시대가 있죠. 전설시대. 전설에 따른 연대기인데 그때를 왕정기라고 그러고 서기전 510년부터 네, 510년부터 그럼 언제예요? 이게 플라톤 무렵이에요. 그렇죠? 제1천년기에 딱 중간이니까 서기전 27년까지는 공화정기가 그러니까 헬라스 세계의 폴리스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싸움하고 어쩌고 막 이러기 시작할 무렵부터 로마 공화정 시기다. 원로원에 의한 통치였으니까 귀족종 시기다. 그리고 27년부터 AD 27년부터 476년까지 거기까지가 서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다. 로마는 로뮬루스가 세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누구냐? 로뮬루스 아우구스 툴루스. 로뮬루스 아우구스 툴루스예요. 로뮬루스가 세운 나라고 그게 그다음에 로뮬루스 아우구스 툴루스. 그 사람이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그리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우리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기 전인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150페이지 밑에 보면 허승일 교수, 서울대학의 허승일 교수가 쓴 로마 공화정하고 톰 홀랜드의 공화국의 몰락 이런 것들을 읽어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처음에 역사고정 강의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들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참고하세요. 지금 로마 공화정에 관해서는 교유서가에서 첫 단추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좋고 톰 홀랜드의 공화국의 몰락은 아마 지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첫 단추 시리즈로 나오는 교수의 Very Short VSI,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세웠다.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네들이 하나의 이상이죠. 꼭 지키고 싶어 했던 이상이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갈리아 원정기를 제가 여기서 골라서 읽는 것은 공화정 시기에 읽을 만한 역사고전이 또 별로 없기도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갈리아 원정기는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온 텍스트다. 간단히 말해서 이때를 그 후대 역사가들은 로마 혁명기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로마 혁명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권의 책을 참조로 한 서평, 일종의 주제 서평이랄까요? 그것에 초고를 써놓은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그냥 초고만 썼다고 원고가 완성되었으면 세상에 책을 뭐 수백 권 냈겠죠? 원고라고 막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그런데 여튼 로마 혁명기에 해당하는 요 시기 로마 혁명기에 해당하는 요 시기의 1차 문헌이죠. 갈리아 원정기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고 이때가 상당히 그 변혁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때입니다. 그게 거기 지금 151페이지 평민이 귀족과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맞서는 공화정 그게 이제 공화정의 미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카이사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옛날이었고 평민의 힘은 상대적으로 훨씬 약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평민의 근간을 이루던 농민들은 상당수가 몰락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버리고 귀족들은 그 토지를 매점한 뒤 노예를 이용하여 광대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 노예를 이용할 수 있었다. 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가 해외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노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나라 내부는 골마간다 그 말이죠. 부익부빈익빈이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 합중국도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그 싼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에서 물건을 사들여야 하니까 자기네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거와 유사한 거죠. 노예가 들어온다.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물건을 뭐 공장 해외 공장을 짓거나 그런 건 아닌데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값이 싸니까 노예가 싼 거예요. 한국에서는 군대가 그러죠. 군대가 군대 사람값이 비싸져야 예. 군대에서도 그런 장치가 없겠죠. 공화정은 경제적 토대를 할 수 있는 농민과 그들의 보유 토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주 당연하게도 체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장치들인 선거제도와 징병제도 등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나 이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공화정의 핵심은 뭐냐? 농민과 그들의 보유 토지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자영농민이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는 자영농, 그렇죠? 자영농. 자영농이라고 하는 게 공화정의 토대예요. 그런데 자영농이라고 하는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니까 어떻게 되냐? 정치적인 장치인 선거제도라든가 또는 그런 자영농들을 근간으로 유지되어 왔던 군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경제적인 토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은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151페이지 거기까지 일단 해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